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도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지 못하는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영원과 생명과의 통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진리가 인간에게 가까이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귀중하고 영원한 약속과 연결되어 있고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 의미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명으로 나눴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진리는 불편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것이고 또 진리라는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에 민감하지만 그 구원도 오늘 주님의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한마디에 관련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살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어쩌면 좀 교활한 꾀들을 내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주의 말씀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또 이 말씀은 사실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신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무게가 있다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 말씀을 전제로 하는 거지요. 이 말씀이 끝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첫째로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거든요. 내 말에 거하면 했는데 이게 말이라는 게 뭐냐? 내 말에 거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고스, 그래서 예언, 교리, 신성한 계시 그런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로고스는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당시에 헬라 철학의 지고지선의 절대적인 원형으로 플라톤은 이것을 이데아로 표현했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원형이라고 했고 사람은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어떤 존재를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자 우리 하나님 구원자라는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로고스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헬라의 철학자들은 사람이 로고스에 이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로고스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철학을 넘어서는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철학자들이 포기해버린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는데 이 거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도대체 거한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에 거할 수가 없거든요. 거하면이라는 말은 히랍어로 메노라는 말입니다. 이 메노라는 말은 주어진 장소나 상황 또 관계, 기대 속에서 머물다, 거하다, 거주하다, 참다, 출석하다, 남아있다, 서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 안에 약속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귀한 약속이 반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이해를 해봅시다. 당연히 우리가 주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뒤에 주어지는 약속들도 모두 헛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뒤에 주어지는 약속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비록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에게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겠죠. 뒤에 언급된 약속, 즉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케 되는 약속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반대적인 의미에서는 관계가 없는 말씀들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말씀에 살고 죽어서 이후에 주어지는 귀중한 약속들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영생과 천국에 연결되는 귀중한 약속임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비로소 그럴 때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본문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 기독교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 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거짓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된다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특히 참으로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 비슷한 거짓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또 참으로 주님의 약속에 거할 때 그 약속이 그 각자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참으로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참으로 참으로 유명한 히라보의 얘기죠.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런 말씀을 무려 25번이나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8장에서만도 34절 51절 58절에 참으로 참으로를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참으로 제자가 되는데 이 제자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 제자, 우리는 배우는 사람,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 마데테스라고 하는 히라버는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인데 아무나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면 제자가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따르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역시 주님과 함께 매 순간을 사는 사람을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이 날이 그렇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거죠. 일주일을 엉망으로 살다가 주님의 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예배가 은혜도 되지 않고 죄스러움만 가득합니다. 만찬을 뗄 때도 죄스러움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일주일을 주님과 함께 살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의 분위기나 감정이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제자라는 이름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제자는 될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공간복음에서 다 말씀했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날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됩니다. 주님의 날만 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 때만 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하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라야 비로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면 살 것이고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쉽고 또 거저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영광 속에 왕노릇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주님의 약속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참 제자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각자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행되는 말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두 번째는 뭐가 돼요?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안다, 진리를 안다 그랬는데 이 안다라는 게 뭘까요? 근데 여기에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고 습득되는 학습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한 결과로 이해하게 되는, 인식하다, 깨닫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동침하다, 이런 의미까지를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이 참 진리됨을 알아지는 그런 의미라는 거지요. 예수 기도와 지속적으로 함께 거함으로 알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태여 제가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정의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반응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진리에 대한 반응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속에서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다수의 선택이나 결정이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고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게 진리가 될 수 있다? 아닙니다. 다수가 선택하는 것이 진리라면 인간 스스로의 구원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다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선택이 절대적으로 그러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 기도께서 오셨을 때도 다수의 군중들은 그를 죽이자고 소리치고 선동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거역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것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어쩌면 진리를 따라 신앙한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 속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 속에 진리의 도구인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이죠. 7절에 보니까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황폐되었고 황폐하였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과거에 교파를 내세우지 않았던 많은 시대에도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그때는 진리가 황폐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경외했던 사실을 우리의 역사에서 봅니다. 우리 이 환호운동을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가 70년입니다. 교회 간판을 건 교회들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황폐되었습니다. 왜요? 다 다수가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요. 안타깝지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망대같이 원두막같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망대나 지난 번역의 개역 한글에 보니까 상직막, 상직막이라고 그랬어요. 수박밭이든 참외밭이든 보면 원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원두막은 계속해서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수박을 재배하고 그리고 익어가서 팔 때가 되면 원두막을 짓죠. 그리고 거기서 수박 농사 안 하려면 철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두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도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과거의 진리대로 따르는 그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오래된 어떤 하나님의 사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그런 분이 계셨던 교회조차도 다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가 정말 참외밭에 원두막처럼 남아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최후까지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은 진리의 교회를 남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뿐인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교회도 이제 우리 따라올 거야, 변할 거야. 예, 진리를 따른다고 하고 말씀대로 신앙하려고 하던 그런 교회들이 요즘 그렇게 되고 있고, 서면교회, 경주, 경산 소수의 교회, 또 서울의 몇 교회, 제주도의 몇 교회, 정말 상징막같이 남아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남겨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둠의 역할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또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겨진 그루터기로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적어도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최후의 도피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도피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가 다 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구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 요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기도지요. 사실 진리를 아는 데는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환원의 진리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의 책임이 큽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큽니다. 이 세상에서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만 진리를 맡은 자로서의 자세는 아닙니다. 진리를 선택하고 버릴 자유가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이 자유는 언젠가 다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시기 때문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 진리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보십시오. 참 그런 속에서 저는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노래가 이제는 시도 아니에요. 예전에 시에 곡조를 붙인 게 노래라고 생각했죠. 요즘은 그냥 신나는 대로 반복하면 됩니다. 거기에 뭐 용어가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 말로 반복하는데 이런 노래들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합니다. 바로 포스트 모던적인 사상이고 또 많은 어떤 진리를 거절하는 그래서 결국 사람의 편한 대로 가는 그러면서도 과거의 어떤 진리의 바탕을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조가 뉴에이지라든가 포스트 모던적인 사상으로 팽배해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 모르죠? 그런 신나는 춤을 따라 추거나 못하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을 줍니까? 세상은 그런 걸 좋아하지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에 거하는 사람이나 진리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듣습니다. 여기에는 아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31절 32절을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 가서 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기적의 떡을 남자만 5천명을 먹이고도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사는 자만이 참 진리를 압니다. 진리는 아무에게나 알게 되고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라야 진리를 알게 되고 환영하여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검증된 자라야 진리에 의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세 번째 약속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동적입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능동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유는 수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이죠. 스스로 자유롭고 싶다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랬고 죄에 매여 있는 인류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죄에서 벗어나서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까?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진리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요. 제가 거기에 대한 정의는 뭐 구태 안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 그랬고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고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탈을 당하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나 애국자들의 희생과 함께 3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서야 비로소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애국지사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희생을 약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의해서였음을 이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애국하는 애국지사들이 애썼지만은 왜 36년간이나 갔으며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고서야 왜 자유할 수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악도 그 악의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처럼 때가 참에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애국지사들의 신앙도 그들의 애씀도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는 거지요. 특히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역사를 위하여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독생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고서야 비로소 인류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100%의 모든 인류가 다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를 죄에서 풀어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십자가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영원한 자유의 세계로 감격하며 걸어나오는 순종이 있고서야 자유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자유를 주셨다 해도 여전히 종노릇이 좋은 죄의 사람들은 꽃같이 베푸신 이 자유의 감격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시면서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선언하시기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어쩌면 이것이 죄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격하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아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주일날 예배드린다,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의 약속들은 관념적으로만 신앙 가진 사람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서 먹고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계율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의 대가로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의 자유를 박차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서 안 될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가 이제는 영원하고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주의 말씀에 사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거하는 여러분을 이제는 해암도 상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에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말씀에 살고 먹고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